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문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본문 여호수아 11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웠어요. 하나님의 적에 대한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폭력과 방탕함에 대한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싸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싸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제가 수요일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오랜 싸움이 이제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여호수아 11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다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표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요점 정리하고 있는 거죠. 요점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점 정리를 왜 하겠습니까? 요점 정리를 하는 이유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공부 잘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우연히 그 노트를 봤어요. 노트를 봤더니 진짜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이 과목별로 요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시험이 겁나지 않아요.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죠. 혹시 그거 이해하세요?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시험이 기다려지고 시험 때가 되면 막 행복해지고 시험을 치고 나면 막 아주 기쁘고. 공부를 잘해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요점 정리를 잘 해가지고 뭘 공부할 때마다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노트가 막 컬러풀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거죠. 요점 정리를 잘해가지고. 근데 요점 정리를 왜 합니까? 잊어먹지 않으려고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 했던 전쟁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 12장에 전부 요점 정리하고 있어요. 요점 정리를 왜 하느냐 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또 신자를 써가지고 신명기 한 번 더 명령하신. 그런데 신명기는요 출애굽하고 시내산 아래서 배웠던 율법 또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신명기에 다 요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총정리,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그리고 모압 광야에 딱 머물러가지고 총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느냐? 신명기 4장 9절 보시면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네 아들, 네 손자들에게도 다 알려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총정리,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이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7절부터 23절이 한 문단이에요. 1절부터 6절은 요단 동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여기를 요단 동편이라 그러고 요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은 여기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요단 서편을 차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는 모세가 지휘관이었어요. 그래 모세가 이 바산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옥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뒤에 원래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고원지대고 그래서 목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 유목문이었는데 유목하려고 그러면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도 많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광야 38년 생활하다가 와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래가지고 르벤, 가핫 지파가 우리 이 땅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었어요.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절반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다가 르벤과 가핫 지파가 차지하네? 우리도 달라고 하자. 근데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합의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가야지 한 사람도 있고 와 여기 살기 좋으니 여기 머물자 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므낫세 지파는 둘이 반쪽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절반은 여기 남고 절반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튼 이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그 과정에 갈등을 민수기에서 지난번에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튼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 르벤 가 므낫세 반지파는 지도 사라져버렸다. 여기에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요단 서쪽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이제 이끈 지휘관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차지한 땅,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잘 이제 전수가 되고 바통이 잘 전달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끔씩 뭐 운동 경기 뭐 올림픽 이런 거 보면 릴레이 경주 있잖아요. 계주 하잖아요. 계주. 계주에는 바통을 주고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통을 제대로 전수를 뭐 전달을 못하고 또 제대로 못 받으면 이게 이제 뭐 사고가 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바통을. 그래서 우리 선배들로부터 잘 이어받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본을 보면서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서 살다가 또 우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믿음의 바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그 바통 전달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요단 동편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다 차지해가지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은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넓은 땅인데 왕이 두 명이에요, 겨우.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은 이 위의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암몬, 모압이 암몬이 있는 이유는 이게 시대별로 겹치기 때문에 저게 같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 동편은요 왕이 겨우 두 명이에요. 요단 서편은 여기는 31명이에요. 그런데 왜 요단 동편은 이렇게 넓은 땅인데 두 명이냐? 여기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암몬이나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은 너희 기업이 아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은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조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다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돔, 모압, 암몬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요단 동편은요.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사니까 세력도 그만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세력이 엄청 강했어요. 그 성경 보면 바산 왕 옥은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철 침상은 잠자기가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은 쇳덩어리로 만든 침상에 누웠다. 그러면 아침에 개운하게 막 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바산 왕 옥은 쇳덩어리로 철 침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전에는요 쇳덩어리로 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철기 시대가 아직 아닌 거예요. 쇠붙이가 그 시대의 신기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쇠로 만든 무기, 여러분 무슨 몽둥이 가지고 나가고 무슨 쇠로만 뭐 이게 돌로 만든 도끼 들고 나갔는데 저쪽은 쇠로 만든 창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그때는 쇠붙이로 뭘 만드는 것이 신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그 시절에 신기술을 가지고 자기 침대를 만들 정도로 아주 세력이 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의 세력에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쳤어요. 요단 동편은요. 요단 동편은 그래 두 명이고 요단 서편은 31명이나 되었어요. 31명이나 되었다는 이유는 되었다는 말은 여기는 다른 세력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진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뭐 왕 그러는데요. 다 보면 뭐 한 언덕, 한 골짜기 뭐 이렇게 여기는 아주 그냥말로 나라 이 지역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요단 서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은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었어요. 다른 한쪽은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부 적이었어요. 전부 장애물. 그런데 하나님이 거대한 세력을 가진 적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적도 다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장애물인데요. 장애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대한 장애물인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장애물. 넘어갈 수 없는 절벽. 또 하나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뭐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장애물 앞에 설 때 이거는 완전 벽이다. 절벽.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용기가 꺾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적이 얼마나 거대하냐?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적이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 홍해 걷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겠어요? 배가 있다고 건널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요단강 걷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요 건기 우기에 따라서 수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폭도 달라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요단강 건너게 하실 때 건기 때 오게 하면 그나마 얕은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건기 때 데리고 오시지 않고 그나마 우기 때, 우기도요 우기 처음 시작할 때가 있고 우기 끝날 때가 있어요. 우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만해요. 그런데 우기가 끝날 때는 이게 늦은 비는 더 많이 오는 거고 더욱이 늦은 비가 올 때는 봄이거든요. 이제 봄, 겨울이잖아. 봄이 되면 이제 그 헐몬산에 그 눈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그런 홍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제일 많을 때 하나님이 굳이 요단강 앞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거기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요단강 건너는 것이 네가 머리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머리 써서 되는 일이 있고 머리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계산을 하면 뭐가 이게 보이는 것이 있고 계산을 해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뭘 계산하고 앞뒤를 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 훨씬 더 멋진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돼.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 7장 3절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이 아이성을 보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소수다. 나갈 필요도 없다. 굳이 뭐 수고할 거 있겠느냐. 2, 3천 명만 가면 돼. 자기가 계산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데요 여지없이 패하고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크냐 작으냐 얼마나 단순하냐 얼마나 복잡하냐 이거를 계산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만화영화 같이 무너뜨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그게 뭔 전쟁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은 네 지혜나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네가 앞뒤를 재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0장 42절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명에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뭐 가르치든지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불의를 대항하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밥벌이 하는 인생이 아니고 돈벌이 하는 인생 아니고 우리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줄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런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군대, 특별히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모세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위대한 스승 밑에 그 위대한 리더를 뒤이어서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어디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말씀을 부여잡으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부여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네가 절대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지.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본문에요 3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2명, 요단 서편에 31명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이 많은 왕들이 31명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있어요. 거기 23절, 24절에 모두 31 왕이었더라. 일부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31명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아, 이러면 일부를 모욕하는 것이군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이거 지워야 돼요.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31명. 여튼 여기에 보면 33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패배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진멸당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이름을 읽을 때 하늘에도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고 없는 이름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갖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증을 왜 갖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민등록,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부활의 영광에, 그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 말하는 이 땅에 사는 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뭘까요?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애굽이 짐승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아수르가 짐승이고 바벨론이 짐승이고 페르시아가 짐승이고 로마가 짐승입니다. 그 시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그게 다 짐승이에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능력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입니다. 왜 짐승일까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제압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그냥 산산조각 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왜 애굽과 가나안을 심판하시겠어요? 애굽과 가나안이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법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 힘이 세면 뭐든지 자기가 집어삼키려고,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한 경쟁하는, 승자 독식하는, 각자 도생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육강식, 무한 경쟁, 승자 독식, 각자 도생,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짐승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짐승들이.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이 마치 짐승이 사는 세상처럼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자 독식, 이 무한 경쟁, 이 각자 도생 혹은 약육강식 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늘 고통을 당하게 되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약육강식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을 보살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무한 경쟁하는 세상에서 너는 규칙을, 원칙을,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승자 독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눔과 섬김과 베푸는 삶을 가르치세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경계표 옮기면 안 돼. 너 욕심 자꾸 부리면 안 돼. 그러면서 네 땅에서 네가 땀 흘려서 농사지은 곡식이어도 밥 모퉁이 거 다 배우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리고 11조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 공급하고, 네 배만 불리면 안 돼.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너에게 찾아오거나 부탁하면 너 손을 펴서 다 도와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승자 독식, 무한 경쟁, 각자 도생 혹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논리 따라 살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되 희생적으로 도와줘야 돼. 너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친 율법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가르친 율법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세상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무한 경쟁에서 승자 독식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법, 그거는 짐승의 논리,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정 끌어내시고, 애굽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거기에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늘 아래 머물고 싶은, 애굽은 너희들이 발버티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정 끌어내시고 가나안 진멸 절대로 용납, 가나안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었거든요. 31명의 왕이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그 바알의 논리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바알의 논리야말로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고 무한경쟁 정당화하고 승자 독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알의 논리였어요. 그 바알 신앙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을 짓밟으세요. 짐승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짐승에게 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짐승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니 야곱 강식의 세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무한 경쟁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여하튼 높아지고 커지고 예수를 믿는데 여하튼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여하튼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짐승에게 전하면 안 돼요. 짐승은 물리쳐야 되고 심판 저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밖에 없는 거다 생각하고 이 짐승의 논리와 다른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정의와 공의의 법,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깊이 병들었는데 교회가 깊이 병든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교회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무한 경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걸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화려하고 풍요롭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건강하게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이 더 복이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지 뭐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무조건 읽어서 자기 잘 되는 거 그거 복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다가 보면 우리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열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내 배 부른 것이 복이 아니고 남의 배 불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호령하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거죠. 내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그 눈에 눈물 닦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게 될 거예요. 부자가 복받은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 나눈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 나눈 것이 없이 내 배 불리는 부자로 살았다면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꼭 이단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늘 자기는 머리가 되어야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디서나 머리가 되려고 큰소리치고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는지를 나누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설교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같이 믿는 거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는 함께 믿는 겁니다. 예수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야 돼요.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해가지고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서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어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보살피고 서로 챙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더불어 싸운 이야기가 8번이나 나와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더불어. 이거 요 독특한 표현이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교회에 같이 앉아서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우리가 다 영적 싸움의 전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지고 최후 승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려 그러면 이 싸움이요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요 지금 매듭을 짓고 요점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1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1장에 싸움이 오래되었다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요 12장에 요점 정리를 했는데요 아직 싸움이 안 끝났어요. 왕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한번 확 뒤졌고 중요한 거점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요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싸움이 단번에 하루 저녁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야 수련회 어땠니 했더니 와 좋았어요 이럽디다. 수련회는 은혜가 됐는데 집에 가면 유혹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 수련회는 끝났는데 하여튼 한번 은혜의 도가니에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금방 다 새롭게 되느냐. 인생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 진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근데 그날 집에 가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다 그렇게 돼요. 사단이요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어도 스스로 버텨내기에는 우리 자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자기 그 루틴이 자기 그 삶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래 꾸준해서 좋기는 한데 뭔가 강력한 헌신이 필요할 때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영적 기본기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연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요 매일 똑같은 운동한대요. 매일 똑같은. 왜냐하면 그 자기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위대한 음악가들은 매일 연습을 한대요. 매일 연습. 매일 연습을 안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이 영적 기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연약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잘 지켜줘야 돼요. 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시험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 상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 말고 아기야 저도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저를. 이거는 두 번 해야 되겠네. 저를 향해서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목사도 잘 챙겨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살펴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혹은 저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저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른 채 엉뚱한 해결책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가 어려우면 기도를 해야지.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냐. 장애물이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복잡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긴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보살핌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한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보살피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 싸우다가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록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세상에 맞서 싸우다가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